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8월 12일 저녁 기시다 외무대신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약 30분간의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화회담 후 기시다 대신의 임시 기자회견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담에서는 윤 장관으로부터 7월 말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른 재단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장급 협의와 오늘의 전화회담을 통해 재단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일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도 지난해 말 이란 합의를 토대로 신속하게 10억엔의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 나갈 취지를 한국 측에 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엔을 토대로 재단이 전 위안부 분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단이 전 위안부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요구를 조사한 후에 일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 지출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의료 및 개호 관계 등의 용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자금의 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합의에 따른 일본 측의 책임은 완수한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 일한 합의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측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오늘 전화회담을 포함하여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일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타케시마 상륙을 언급하며 타케시마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납치, 핵, 미사일 등 북조선을 둘러싼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감안하더라도 일한 양국 그리고 일미한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한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기시다 외무대신의 임시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리오 올림픽 폐막식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사람들의 열광과 감동 속에 진행된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올림픽 폐막식이 8월 22일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TV로 방영하였다고 하는데 북조선의 여러분들은 TV에서 보셨는지요? 오늘은 2016년 리오 올림픽 폐막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리오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리오 올림픽 폐막식의 기본 주제는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브라질 특유의 삼바춤에 의한 흥겨운 공연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출연하여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고이케 유류코 도쿄 도지사가 바우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기장의 바닥 전면에 일본 국기가 조명으로 그려진 후 2011년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의 학생 1만 명이 늘어서서 만든 문자로 된 감사의 말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지진 재해 당시 일본을 지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단체에는 북조선의 적십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감동하였습니다. 또한 폐막식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 게시판에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에 관한 동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196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에 대하여 올림픽의 준비 상황과 선수들의 모습, 도쿄의 야경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광 게시판에는 일본의 유명한 게임 슈퍼마리오 형제들의 주인공인 마리오로 변장한 아베 총리가 급하게 리오에서의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도쿄의 한복판에서 차를 타고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시부야역 앞 사거리에 도착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일본의 인기 만화 주인공인 도라에몽도 영상에 등장하고 마리오가 지구 반대편에 리오까지 빨리 가도록 도관을 주문해서 꺼냈습니다. 그러자 마리오가 리오를 향해 도관에 들어가는 장면이 방영된 후 셋, 둘, 하나라는 방송원의 소리와 함께 도쿄를 출발하여 도관을 빠져나온 마리오가 마라카낭 경기장 가운데 설치된 실제의 도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글쎄, 마리오로 변신한 아베 총리였습니다. 그 순간 수만 명의 관중의 환성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오에 대하여서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오락이 별로 없는 북조선에서 슈퍼마리오 게임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어른, 아이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최고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오락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은 게임기와 비디오 게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일본의 닌텐도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마리오 게임은 지금도 새로운 게임이 발명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마리오 게임은 세계적 인기를 떨치고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도라에몽은 1977년에 만화 잡지에 처음 등장한 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화의 주인공으로 배주머니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도구나 어디에도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영상에는 일본의 축구 만화의 등장인물인 주장 쯔바사 등도 등장합니다. 주장 쯔바사는 지금도 세계 축구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체육 만화라고 불리어 축구가 최고 인기 체육인 남미와 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모은 등장인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저희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북조선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존엄인 아베 총리가 일본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리오로 변신하여 폐막식에 출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폐막식 마지막에 단 8분 정도의 시간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와 게임 등장인물 등 세계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대중문화의 소개를 통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더욱 높이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폐막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일본 문화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일본은 역사상 가장 많은 41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 가운데서 제일 큰 인상에 남은 경기는 육상 400m 계주 결승 경기였습니다. 일본 팀은 2등으로 은메달을 쟁취하였지만 앞으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집단 경기가 강하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리오 올림픽 폐막식에 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랍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29일 중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저는 북경에 오고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선 문제, 특히 북조선 문제를 좀 이야기하면 역시 중국 전문가들도 7월 6일 날에 북조선이 전부 대변인 선면이 발표하고 거기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해서 북조선에도 위지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전문가들도 주목을 하고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는 단계이고 명백하게 북조선이 비핵화의 제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커미트를 약속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이런 표시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은 가까운 시기에는 그런 거 없고 아마 내년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여기 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년 1월 1일에는 김정은 간에 신년사가 있습니다. 그 신년사에서 비핵과 조선반도 비핵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씨는 이야기하루 제기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가능성 내년 이후에 북조선이 다시 한번 비핵화 길로 나갈 가능성 적어도 말로서도 코미터를 좀 할 가능성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생각하면 그 비핵화 길로 나가기 전에 북조선이 다시 한번 핵시험을 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쪽에서는 너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 안에서는 북조선이 아직은 좀 핵시험을 하면은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소형화, 단두화라는 것은 좀 완전히 좀 만들 때, 만드는 것은 좀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번, 한두 번 정도 추가적인 좀 핵시험으로 좀 할 필요가 북조선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아도 북조선이 이 핵시험으로 다시 할 가능성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올해 1월 6일 날에 북조선이 네 번째 핵시험으로 좀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그 실이나 명분이 없어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가 너무 좀 놀랐던 건데 이러한 명분이 그 실이 없이 다시 한번 핵시험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반드시 명분이 그 실을 한 것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가까운 그런 시기에 핵시험을 할까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 이번에 북조선이 SLBM 그 잠수함에서 좀 발사한 그런 탄도미사일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보도 서면을 좀 발표하다가 북조선의 대도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북조선 외무성이 너무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마 하나 명분 그 실을 좀 북조선에 치웠다고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까운 시기에 다시 북조선이 핵시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기를 생각하면 9월 4일부터 G20의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수뇌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정하고 발표도 좀 했었는데 그 후에 그 위에도 우리 일중 중한 중국과 한국 이러한 그 수뇌회담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시기에 그 전에 하는 것은 핵시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강한 국제사회의 반발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같이 북조선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북조선이 핵시험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 2월 또 4월 사이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군사 연습이 다시 그것이 역시 명분이 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2월이나 2월 4월 사이에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에서 생기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미조 관계가 좀 진정할 그런 전반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북조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북조선이 다섯 번째 핵시험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비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우라타고의 카오르의 약속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라타고의 카오르의 약속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